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통합적으로 가르치신 산상보훈 중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실제적인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요, 626, 374, 9480,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곧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 생명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그 생명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빛은 반사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빛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빛을 발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달빛은 햇빛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빛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시편 89편 37절에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라고 해서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달빛과 같이 반사광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산상보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서 착한 행실의 강조점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당연한 설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의 신실한 교인들이나 종교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도덕성이 투철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저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독선적인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사상은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이 구체화되고 주장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표이며 각각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화합적 차원으로 볼 때 불화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착한 행실을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 선행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물론 애청자들 중에는 지금 저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것이 참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착한 행실이 주어가 아니고 빛을 비추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지 못한 사람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빛의 열매가 그렇게 하는 착한 행실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덕적 노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뛰어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넘치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은 사람들로 예수 믿는 길을 막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들은 영생의 길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데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인상을 주면 그런 인상이나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이 구주로 모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을 차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시간들을 통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미 사망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만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생명을 얻을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빛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모습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 없이 스스로 수양과 도야로 선을 행하는 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이 인간이 수양과 도야와 도덕으로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 그들은 생명의 빛이 되며 그 생명의 빛이 생활로 드러나는 그런 착한 행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본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지 않고 행하는 착한 행실은 빛이 되어 나타내는 착한 행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나타나는 행실보다 더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빛이 되어서 나타내는 그러한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실을 보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 야, 그러면 됐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의의 일꾼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을 속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바로 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한 행실을 말씀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별로 선한 사람들이 못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궁창의 확실한 지형인 달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산상보훈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두움의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와 그의 부하들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살려고 하면 어두움의 권세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을 보면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빛을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빛은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한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봉사하게 되어서 결국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결과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는 원인이 맺는 열매일 뿐입니다.
산상보훈 마태 5장 16절의 착한 행실도 빛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이겠지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기초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원을 따져서 과정과 결과를 알아야 전체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공부할 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달빛은 햇빛이 없으면 반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햇빛이 없어도 전기로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초나 석유등이나 수치나 나무나 기타 불에 타는 것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빛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빛이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빛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복을 하신 다음 즉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또 즉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은 팔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드립니다. 복이 영생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질이나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전적 단계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역시 동일합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광염이라고 하지요. 또는 염광이라고도 합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들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나 소금의 근원은 다 하나님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경에 성령이 빛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계시록 4장 5절에는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빛이라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실 때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8절 9절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으면 당연히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예수님께로 불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에게 생명의 빛을 전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썩지 않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로 쓰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는 것은 단순히 방부제로 쓰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맛없는 세상에 그냥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정도의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소금으로 썩지 않고 맛을 내기 위하여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살았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이와 같이 생명을 주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기사에서 소금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여리고의 토산물이 좋지 못한 물 때문에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그 물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죽음을 없앤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소금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그런 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빛은 비추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죠. 빛으로 있으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짜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면 짭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성질과 상태가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면 선행이 우러나오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면 썩지 않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애청자들께서 설교하는 당신은 과연 그러냐고 물으시면은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그 생명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권세가 핍박을 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상처를 맡기면 그분은 그것을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하는 광선, 의의 태양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의 1.1획이라도 고의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의 공격으로 새 생명의 삶의 궤도를 비틀거리며 이탈하게 되는 수가 있을지라도 곧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손이 그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어겨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율법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의 빛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와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발전기가 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도덕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은 어떻든지 겉보기에는 선행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을 겉보기 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을 깨끗게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안팎이 다 깨끗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안팎이 다 빛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풀이하신 그 본래의 정신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옛 사람에게 일러서되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말씀이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가르침은 생명과 인격에 대한 말씀이지요. 새로운 피조물, 세상의 빛은 안팎이 다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죄를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서 복음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그 새 생명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빛으로 생명의 향기를 넘치도록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빛이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빛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서 이 빛이 비침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빛이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